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8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 자라가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더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영의 눈이 맑고 밝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이하게 그러나 분명히 선포하시는 진리 이거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뇌리와 가슴판에 새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은 폐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은 폐하리라.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의 세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말씀입니다. 본문 해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Spiritual gifts, 우리가 소위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풍성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거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사하신 다양한 재능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는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은 영적인 은사의 사용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은사는 예외 없이 전부 교회를 세우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다 하는 것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문단 1절서부터 3절에서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두 번째 4절서부터 6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독문을 통해서도 또 가슴판에 새긴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8절서부터 13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을 역설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서부터 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부여받았지만 사랑이 없기에 그 삶이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자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 자신 이 모습에서 보는 것은 아닌지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적인 감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놀라운 지성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게 여러분 뇌리에 오늘 박히셔야 됩니다. 오만 가지 능력이 있다 그러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고 다 하는데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면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합니다. 내가 인간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한다고 하는 방언을 한다고 해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 라고 번역합니다. 울리는 징, 띵, 띵, 공허한 소리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꽹가리, 당시 이방인 예배에서 사용했다는 그러한 악기를 가리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 예배에서 하는 방언은 지절거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이방인들이 예배할 때 내는 공허한 잡음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일으켰던 방언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합니다. 우리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라 그랬을 때 무조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라고 한 거,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신비한 것들, 물론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비밀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 믿음이라고 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려움, 문제, 시련,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12장에서 언급한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셋을 꼽아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방언을 안 합니다만 많은 대부분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이것은 존귀하게 다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여기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하면서 모든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그 지식이 있어도 한 사람이 한 은사가 아니라 이 세 은사를 모두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는, 필수적인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엄청난 의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고 내 몸까지 살라서 내 존재까지도 없어질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남을 위해서 지고의 희생을 치루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오만 가지 하는 것은 주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제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감성, 놀라운 지성, 놀라운 의지, 이거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은사들도 나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점수표에는 0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서부터 7절에서 기독교 사랑의 특성을 기술한 후에 우리는 건너뜁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ESV 성경과 NRSV 성경, 원어를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을 따르면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은 폐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은 폐하리라 합니다. 여기 예언은 폐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은 폐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성경 ESV나 NRSV 성경을 보시면은 As for prophecy, as for the tongues, as for knowle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예언이 방언이 지식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서 철수가 했을 때 가는 주격 조사입니다. 그놈이 붙어있으면 이건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하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철수는 하면은 얘기의 초점을 내가 철수에게 맞춘다 하는 topic marker입니다. 그리고 철수는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주어 동사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철수가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세 가지 은사를 완전히 싱글 아웃 시켜갖고 이거를 따로 잡아내갖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 너희들이 예언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너희가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 예언 그거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또 너희들 방언 그거 그칠 거야. 그리고 지식 이거 폐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폐하리라, 그치리라, 폐하리라 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번 생각했을 겁니다. 아,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는구나. 종말이 되면 이 세상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세기 크리스천들은 종말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전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방만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폐하리라 하는 거예요. 폐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내가 지금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예언의 은사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방언과 지식의 은사도 다 지나가고 그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지속된다. 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폐하리라고 하는가? 바울은 9절 10절에서 그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의 요지는 지금과 그때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은 나중에 온전한 곳이 오면은 다시에게서 종말이 오면은 다시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두 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면은 모든 등불들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바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첫째 비유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고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비유의 요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어떤 비유 이야기가 나오면 비유의 요지는 하나다라는 걸 늘 기억하지 않으면 온갖 억측추측하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상황이 있고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여럿 있지만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는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까딱 잘못하면은 토끼잡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비유의 요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의 요지는 자신이 예전에는 어린 나이와 같이 유치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요지는 인생에서 한 기간 동안의 행위가 다른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의 행동은 어린이 시절에는 적합하다고. 은사들은 현재 교회의 삶에서는 적합하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종말이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그때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희미하게 보나 하는 거 원어 표현은 in ridd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보나 하는 거. 예전에 일부 학자들은 바울 당시 거울이 오늘날 같이 선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기에 이 원어를 번역하면서 희미하게 보나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거울 꽤 선명했다고 합니다. 희미하게 본 게 아닙니다. 거울로 수수께끼처럼 보나 하는 얘기입니다. 번역이 어떠하건 그 직관적인 의미는 투명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밖에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아무리 선명해도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실물의 많은 특성은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숨겨지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시종일관하게 지금과 나중에 그때 이것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천국이 정말 임하면은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부분적인 지식들조차도 다 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8절이 밝힌 주제문, 우리 8절서부터 13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문단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소위 topic sentence입니다. 주제문입니다. 그 주제문의 요지를 9절서부터 12절에서 더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들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이제 하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제 now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셋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셋이 나중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 있을 것이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지금 있어야 합니다. 계속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지상에 사는 한 계속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한 것 우리 3일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망을 잘 알고 너희들이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제자도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셋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폐해지지만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요지는 무엇인가? 은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나한테 없이 믿음과 소망 얘기를 하는가?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은사와 비교할 때만 사랑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에서 제자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믿음과 소망과 비교해서도 사랑은 가장 1차적이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당시에 있었던 말씀은 모세오경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모세오경 더하기 역사서 더하기 선지서 더하기 시가서 더하기 신약성경 27권이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도와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 오늘날 기독교계를 보면 근심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과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든지 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교단과 교회들은 자유주의에 빠져서 전통 보수 주류 교단들이 선포해왔던 진리들을 하나하나 부인하고 막연한 예수의 사랑만을 선포하면서 사회운동하고 구제사업하고 동호회 단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 보수 주류 교단과 교회들은 하나님 진리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의 진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 자신들만이 진리를 독점하는 양, 자신들과 신학이 다른 교단들은 이단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듣는 설교들이 우리 성도들을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단이 믿는 특정 신학이 마치 유일한 정통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다른 경건한 교단들, 경건한 사람들 틀렸다고 정죄하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후자에 속하는 교단과 교회, 정통교단, 정통 가운데서도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단과 그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학이론과 해석을 과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패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은 패하리라. 그때가 되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목사들, 선교사들, 교사들, 선지자들, 신학자들 다 필요 없으리라.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진술하는 그 지적인 은사, 이것도 다 필요 없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자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우리에게 계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면 은혜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로 합쳐지면 새 땅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아는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방언의 은사도 폐하리라. 우리의 혀도 침묵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완벽한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이런 것들과는 달리 없어지지 않으리라 합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지상에서건 천국에서건 크리스천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곳은 곧 지옥으로 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3절에서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nothing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기에 이 기독교의 교리, 신학 이론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신학 교수들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 대해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들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내가 보니까 사랑이 없이 신학교에서 다른 일반 대학 교수처럼 가르치고 사랑이 없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론을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선포하고 전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과다하면 안 됩니다.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리를 내가 증거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이것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것은 저렇다고 그러고 내 생각과 틀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교만 떨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면 누구나 어린 나이를 포함해서 무학자를 포함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분명히 평이하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동물을 봐도 그렇고 곤충을 봐도 그렇고 식물, 심지어는 식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게이나 레즈비아는 이건 정상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장님으로 낳았는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아 이건 괜찮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바보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칠 정도로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그거는 안 된다. 교회가 선포해야 정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자를 배필로 만드신 것. 이거 지금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걸로 여자를 만드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배필이라고. 남자를 도와서 온전케 하는 자라고. 그 얘기는 남자도 불완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불완전하다. 아내와 연합해서 온전한 한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 기억되라고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어른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클리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카테고리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성례론 등등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주님 말씀을 체계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계속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으로 이 장벽을 넘어가려고 시도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시장바닥에 나와 있는 신학 이론들을 볼 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신비를 다루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죄로 얼룩진 인간이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다 죄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히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것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전 온전한 지식에 도달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나중에 박사학위 해봐야 자신의 분야 가운데 아주 적은 분야 하나, 아주 적은 문제 하나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러기에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겸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평생 연구해도 나는 내 분야에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진리를 조금 긁적거리다가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학문고도 그렇거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잘 정리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학자가 몇십 년 동안 평생 기독교 체계를 책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현실, 그것의 지극히 한 부분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설령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 모든 것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 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최종적인 지식을 선언하는 자는 시대에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교만한 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통교단으로 갈수록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서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요. 주님은 율법사들이 지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려고 할 때마다 늘 삶을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이론, 교리, 신학적인 질문 이것을 논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지식을 높이지 않고 서로에게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한다 하고 누구도 그 주님을 가르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것들이 폐해지리라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울을 통해 보기에 답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반사된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반영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전부 그 하나님 보는 순간 눈이 다 멀고 우리는 소멸됐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지식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때 그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종합 정리하시면서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너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라, 그 얘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이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는 이웃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이 없으면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에게서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잘 사용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 잘 알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나중에는 다 폐하고 지식도 나중에는 다 폐하고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때 딴 거 좀 부족해도 성경의 진리 잘 모르고 특별히 그거를 체계화시켜 놓은 신학 지식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평이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한 교단 신학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치우치는 삶, 그러한 삶 모두 사심으로써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 누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하셨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론적인 이야기들 서론으로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본론적인 삶을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도, 성경에 관한 많은 신학적인 이론도 나중에 다 폐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다 썩어 없어지고 지나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체면을 걸고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해 주신 거 늘 기억하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자원,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기회와 정력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지경이 열리게 하시고 천국의 삶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